올 들어서 갑자기 이제 잠언 강해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언제 이것을 다 끝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 29번을 강해를 했고 오늘 이제 30번째 이제 강해를 하게 됐습니다. 잠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1장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기념이 되게 하려고 31번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잠언 전체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서 잠언 강해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잠언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그 다음에 명철을 주는 책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인생의 기술이고 그 다음에 명철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저와 여러분이 내려야 되는데 그 판단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분별력 이거를 wisdom and understanding 지혜와 명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주제를 다뤘어요. 왜 그러냐면 잠언 자체가 많은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주제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뭐냐 돈이잖아요. 재물. 이 돈에 대해서도 솔로몬이 많은 양의 말씀들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이야기를 하면서 돈 이야기를 안 하면은 그러면 무언가가 이제 부족한 그런 이제 강해가 이제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돈에 대한 성경의 이제 가르침, 돈이 할 수 있는 것, 돈이 할 수 없는 것,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금요일날 이제 많이 나오시고 또 나오신 이 사람들 가운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점점 자라면서 결국 이제 돈을 벌게 되고 돈을 취급하게 되고 돈을 이제 어떻게 투자도 해야 되고 사용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잠언을 공부하면서 또 마무리하면서 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역시 오늘 말씀은 맥스 앤더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 지은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미국말로는 홀맨 커멘터리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도서출판 나침판에서 한 50권에서 한 70권 정도 이게 전체 이 책을 다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설교자가 되기 원하는 분들 말씀드린 대로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이 잠언 여기는 이 챕터마다 앞부분에도 좋은 예화가 있고 뒷부분에도 끝을 맺으면서 두 개나 세 개 정도의 좋은 예화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좋은 예화는 설교를 아주 빛내는 이와 같은 아주 좋은 이와 같은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화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설교를 하지만 또 친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예화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전권을 다 이제 사다 이제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형제님이 이제 가지고 계신데 교회에다 이제 좀 가져다 놓고 이렇게 해서 좀 빌려다가 보고 또 설교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이렇게 예화도 보고 이렇게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미국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창조자가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지적 설교를 믿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다른 사람 설교하는데 그 당시 여러분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길거리니 광장이니 뭐 들이니 이런 데서 소리로 질러갖고 이렇게 이제 해갖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이제 설교는 안 가는데 조지 위필드가 나타나면 그러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유명한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이 조지 위필드의 그런 그 설교를 이제 들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이와 같은 말들을 많이 남겼는데 돈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은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자체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한다. 공허함을 채우는 대신에 공허함을 만드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누군가의 욕심을 채울 수 있다면, 돈이 누군가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다면, 그 다음엔 욕심을 다른 방식으로 두 배, 세 배, 네 배 더 크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아주 잠언과 같이 귀중한 그런 말씀을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했습니다. 돈하고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도 교회 안에서 많은 이런 그 농담이 이제 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요. 미국 남부에 이제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이제 돈이 필요해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끝부분에 가서 교회 재정에 대해서 목소리를 이제 높이면서 이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우리 교회가 절름발이 같이 이렇게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일어서서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회원들이 아멘 그렇게 소리 질러서 이제 절름발이처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두 발로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멘 소리가 이제 크니까 너무 기뻐 갖고 다시 외쳤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갈멜산에 이제 서 있던 그 엘리야가 이 모든 그 아합의 이런 그 바알의 대원자들 다 물리치고 그리고 아합 앞에 달려가면서, 그렇죠? 달려갔던 그와 같은 기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엘리야와 같이 이제 걷지 말고 뛰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저도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성도도 이제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서 우리 교회는 이제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이 날개를 달고 산 위로 날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다 저 산 위로 날아갑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제 날아가자고 이제 하면 많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날아가자고 하는 게 발전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많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럼 우리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그 일화가 있을 정도로 돈에 대해서는 뭐 교회든 아니면 사회든 하여튼 상당히 이게 민감한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주일 오전 예배가 이제 끝난 뒤에 아마 이제 목사님이 또 그날 이제 다른 교회인 것 같아요. 이제 헌금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이걸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한 남자가 이제 저 뒤에 목사님이 서 있으니까 목사님께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어디서 나올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돈을 대라고 할까봐 아주 걱정이 컸거든요. 하여튼 뭐 교회든 사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아니면 단체든 하여튼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이런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마음을 두기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돈에 마음을 두고 어느 면에서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 돈을 벌어서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주영이하고 여기 애들이 오늘도 또 나왔는데 아버지 옆에 있고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냐, 일단 돈을 잘 벌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돈을 잘 벌어야 무언가를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0개씩 외우고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전 안 보고도 그냥 뜻을 딱딱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되면 돈은 그냥 따라붙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벌려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여러분 다 아이들 돈 벌게 하려고 학교 보내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가서 뭐 예술을 배우고 인간의 심성을 배우고 뭐 이러려고 여러분 대학 보낸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21세기에 왜 대학 아이들 기를 써서 과외시키고 보내요? 돈 벌라고 보내는 거예요. 돈을 일단 벌어야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 벌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돈을 많이 벌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적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은 돈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돈이 할 수 없는 게 있다, 돈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뭐 우리 이재용 삼성 뭐 부회장처럼 뭐 죽을 때까지 써도 뭐 돈이 그냥 남아 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거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싸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 그래서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학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에서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예요. 그런데 돈을 위해서 살면 결코 돈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대왕 솔로몬은 잠언에 돈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쭉 이렇게 모아가지고 세 가지 토픽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이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돈이 할 수 없는 것.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돈을 대야 되는가,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 다 기뻐하고, 그렇죠? 이 그 일로 인해서 그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돈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나는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 주변에 누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축하해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물질의 한계와 위험성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질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많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게 될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돈과 재물과 학식과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많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 돈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절대 채워줄 수가 없고, 또 돈에만 몰두하면 우리의 성품이 변질되어 버린다. 지난주에 한 자매님 나오셔서 어느 다단계 회사 A라고 하는 그 다단계 회사에 가서 교육을 받았더니 자나깨나 사람을 만나나 뭐 하나 항상 A 회사 생각만 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팔아야 될까, 소개해야 될까, 하루 온종일 그 생각만 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고 영적인 생활이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돈이 해줄 수 있는 일들 몇 가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어느 누구도 재물의 유익,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차를 타고 이제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차가 낡아서 차가 가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럼 돈이 있어야 차를 구매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생에 여러 가지 이제 계획도 세우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이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5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도시요 가난한 자들의 궁핍은 그들의 멸망이니라. 재물은 어느 한도 내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보호막이 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이 견고한 성과 같다. 아무도 이걸 침범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옛날 뭐 우리 조선시대 뭐 선비들처럼 이렇게 가난을 낭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개념 지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난을 극복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가난은 결국은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나타나는 그런 평범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은 쉽게 이제 과장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부자들 돈이 이제 많게 되면 그러면 나하고 이렇게 위험 이 사이에는 이 돈이 성벽이 돼갖고 모든 위험을 다 막아줄 거다.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는 일이 쉽게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잠언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 이제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난공불락의 요새 아니면 성벽 아니면 도시는 주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의 이름만이 의인들에게 든든한 성벽이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잠언 18장 10절 가서 보니까 주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옛날에는 특별히 피할 데가 없었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피할 데가 없어요. 다 그러니까 높은 망대를 이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적군이 침입하면 그 망대로 들어가서 문을 막아야 그래야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난공불락의 망대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난공불락의 성벽이 된다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재물은 그의 생명의 대속물이지만 가난한 자는 책망의 말을 들을 일이 없느니라. 13장 8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문에도 이제 가끔 나잖아요. 필리핀 이런 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총 맞아서 죽는다. 왜 그러냐? 거기 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 데려다가 인질로 잡고 이렇게 해서 쏴서 죽이고 그리고 현금을 이제 많이 가져간다는 거죠. 옛날에 유대인들이 살던 그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부자가 납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산적대가 생기고 도적대가 생기고 그러면 누구를 습격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돈이 많은 그런 사람 이제 습격할 때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돈을 주는 거거든요. 돈. 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명의 위협에서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돈이다. 자, 근데 그 뒤에는 조금 요구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가난한 자는 책망의 말을 들을 일이 없다. 다른 성경은 이거를 이제 의역을 좀 했어요. 의역.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는 위협받을 일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부자가 위협을 받으니까 가난한 자는 위협을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그 뜻은 그게 아니라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는 책망의 말을 들을 그런 일이 없다. 가난한 사람의 말을 누가 듣지도 않고 또 가난한 사람은 남을 걸려 넘어뜨리게 할 그런 말을 할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비난의 말을 듣거나 책망의 말을 들을 그와 같은 일이 없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돈이 어떤 역할을 하냐.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14장 20절, 또 19장 4절도 비슷해요. 돈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로 몰리게 돼 있어요. 자꾸 먹을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다 이러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그 사람에게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부자는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기가 불순하다 해도 친구가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성경은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제가 오면서 이렇게 뭐 유튜브를 들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 뭐 KBS 생로병사의 비밀인가 뭐 그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죽을 때까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또 하나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가져서 사회적인 사귐이 많은 사람이 장수한다 그런 내용이더라고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부자가 되면 몰려드는 그런 사람이 많고 대접을 하고 이렇게 되면 자꾸 사람들 사귀게 되고 그런 좋은 일이 이제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세상 주변의 일들이 그런 것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나온 형제, 뭐 친척, 친구 이렇게 이제 해도 이게 가난하게 되면 자기 이웃이나 친구조차도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피부로 느끼는 그런 일일 거예요. 또 가난하면 괜히 자꾸 이렇게 움츠러 들어가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하게 되고 어려워하게 되고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 가서 보니까 14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20절에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 다음 절 가서 보면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가난한 자들을 초대를 하고 그들을 잘 접대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일인데 이제 실제 세상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개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하고 사귀려고 하고 이왕이면 부자들하고 사귀려고 하고 그렇죠?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그 명령을 무시하는 때가 이제 많다. 어찌됐든 돈이 하는 세 번째 일은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19장 6절에서 이제 7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호의를 간청할 것이요.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는 자라. 여러분 선물을 주려면 돈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치자, 뭐 대통령에게 호의를 받고 싶어하고 국회의원에게 호의를 받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7절 가서 보니까 가난한 자는 그의 모든 형제들도 미워하거든 그의 친구들이야 얼마나 더 그를 멀리하겠느냐. 그가 많은 말로 그들을 따라갈지라도 그에게는 그들이 없느니라. 사람이 이제 가난하게 되면 친구든 형제든 다 이 사람이 간청을 하고 많은 말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해도 이들의 말을 들어줄 친척이나 친구가 없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서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그리고 그 현실을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그래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출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있고 또 재물이 있어야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고 쌓아놓은 그와 같은 보물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 다윗이 하나도 준비해 놓지 않았으면 절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와 같은 집을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명령의 말씀이거든요. 가서 보니까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기 소출의 첫 열매라고 그러니까 그냥 월급 받으면 한 번만 하나님께 못 드리고 그 다음부터 안 드려라 그런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 내게 들어오는 것, 이 모든 것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의 일부는 항상 떼어서 하나님께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헌금이 예배의 한 행위예요. 예배의 가장 큰 행위 중에 하나가 헌금이에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여러분 월십이라고 하는 거는 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와요. 월스는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 우리의 영, 가장 귀중한 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있고 이 세상에선 그래도 가장 귀중하다고 하는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을 자기가 정말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돈을 이렇게 딱 잘라갖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대단히 큰 그 예배의 한 요소라고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하도 한국에는 이 헌금 때문에 된 사람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을 따로 두지 않고 저 뒤에 이제 매 원하신 대로 누이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가 정말 예배라고 하면은 사실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 앞에다 올려놓고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는 거. 이것이 공적인 그런 예배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너무 폐해가 크니까 이 한국에서는 너무 폐해가 커요. 이게 하다 보니까 헌금을 저 뒤에 넣게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배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내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월스 그거를 하나님께 월십으로 바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냥 받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신다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공경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특별히 여기 어른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아이들에게 누누이 강조를 해야 돼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정 부분을 꼭 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헌물을 드려야 된다. 헌금을 드려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의 이 보화가 쌓인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남은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진정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돈 지갑을 여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돈이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재물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쉽게 돈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사람이 미혹에 빠져. 미혹은 정신이 오락가락해지는 게 그게 미혹이에요. 거기에 이제 빠지게 돼요. 어떤 일 할 수 없냐? 돈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호전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관계예요. 우리 사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돈으로 그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또 인간의 인격이나 지혜를 돈이 강화시켜 줄 수가 없어요. 돈이 많다 그래서 인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일부의 문제만 돈이 해결할 수 있지 거의 대다수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11장 4절 가서 보니까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나 의인은 죽음에서 구출하느니라. 여기 진노, wrath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wrath라고 하는 말은 주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 진노하시는 건데 특별히 지옥 불 속에 넣어서 정죄하시는 이와 같은 때 내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wrath, 진노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그 죽음, 두 번째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 줄 수 있는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의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돈으로, 명예로, 그 다음에 학식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렇죠? 돈으로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돈이 그렇게 많든 이병철 씨, 뭐 이건희 씨 다 죽었잖아요. 정주영 씨 다 죽었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어젠가 보니까 김동길 교수님도 이제 돌아가셨다 이런 그 뉴스가 이제 났더라고요. 돈으로는 사람을 죽음에서 구출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둘째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가 있어야 돼요. 그 의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실 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의의, 그 의의라고 하는 그 보자기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는데 돈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오래 사는 거 이런 것도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돈 많다 그래서 다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요 근래에 20대, 30대 비만, 당뇨가 엄청나게 많다. 돈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옛날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거. 그렇죠? 그런 일 없었어요. 다 돈 때문에 A와 같이 장수하지 못하는 그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터져 나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을 판단하신 그 날에는 재물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도 해주시고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가서 이제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9장 24절, 마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8장 25절 여기에 그런 말씀,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서 보니까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건 무슨 얘기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자가 그 상태에서 자기 만족, 교만, 그렇죠, 자만심, 이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재물의 부자든 학식의 부자든 뭐 명예의 부자든 이렇게 되면 불가능한 거예요. 바이든이 한번 보세요. 구원받게 생겼나.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김정은이 구원받게 생겼냐, 푸틴이, 여러분 시진핑이니 구원받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우리 윤석열 씨는 좀 아직 가능성이 나에게 좀 있고 해서 열심히 저도 기도하고 김건희 여사도 구원받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어려서 목사가 되는 게 꿈이라 그랬다고 하니 그래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뭐 바이든이니 푸틴이니 뭐 이렇게 보면 그건 틀렸잖아요. 시진핑이니. 그렇죠? 왜 그래요? 부자 모든 걸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이게 부가 가져주는 엄청난 재앙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1장 28절 가서 보니까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나 의로운 자들은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리라. 돈을 갖는 것은 합법적인 그런 일이고 꼭 필요한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돈을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돈은 날아간다고 돼 있어요. 돈은 날아간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돈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의 예를 쓰고 있어요. 자기의 재산, 명예 이런 걸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한쪽으로 이렇게 나무가 오래되면 쓰러져서 그래서 이제 말라 죽잖아요. 이런 상태가 이제 되고, 그렇죠? 돈은 쉽게 이제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근데 의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나님에서 인정받은 그런 사람은 물가에 심어놓은 그런 나무에서 푸른 나무, 여러분 버드나무 이런데 물가에 있는 거 보면 항상 이렇게 푸르푸르 이게 모든 게 나잖아요.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꼭 필요한 거고, 돈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게 사실이, 그거 없이 살 수가 없는데, 이 돈을 신뢰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4년 전에 7~8명 이거 교회 시작할 때, 조금만 늦게 시작할 때, 여러분 교회가 나중에 10년 지나서 이렇게 뭐 1,000평이 되는 이런 그 땅을 사고 뭐 135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고 이런 거 생각이나 해봤어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불러 모아주시고 지혜도 이제 허락해 주시고 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정말 어떤 교회보다 더 순조롭게, 그래서 여기 목사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엄청난 기적이죠. 이거 예배당을 이렇게 큰 거 짓고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건강하게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길로 우리가 가게 될 때 돈이 우리를 쫓아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본인, 개인도 되고 가정도 되고 교회도 되고 그다음에 국가도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가서 보니까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5장 16절. 뭐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더 낫다. 여기 이제 동의할 거예요. 근데 이 문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돈이 많아요. 근데 그 속에 많은 문제와 혼란과 괴로움이 있다면 어떨까? 돈이 많아요. 자식들이 다 방탕해서 다 지옥길로 들어가면 여러분 그게 행복이 되겠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래갖고 아이들이 그렇게 다 나쁜 길로, 여러분 그럴 확률이 엄청나게 큽니다. 동성애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다, 누가 그래요? 거기가 다 부잣집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거기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한 분이 미국에 이제 어느 대학을 이제 가서 스탠포드 대학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남자 여자 다 기숙사에서 같은 목욕탕을 쓰고 한다니,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이 그런 거예요. 미국에 다 부잣집 아이들, 공부 잘한다고 하는 아이들이 다 스탠포드 대학이 미국에 1등 2등 가는 그런 좋은 대학이잖아요. 남자 여자가 같이 다 빨개벗고 들어가서 같이 목욕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돈이 많고 학식이 많은 게 그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거는 아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또 어떨까? 예, 좀 가난해요. 그래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잘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17장 16절에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는데 그가 어찌하여 자기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얻으려 하는가?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진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뭐 훌륭한 좋은 자들 돈 많이 주고 고용할 수 있죠. 이 사람 자체가 멍청인데 무슨 말을 듣겠어요? 무슨 말을 듣겠냐고요? 이 멍청인데 무슨 그런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야. 내가 다 안다고 주장을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혜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 자체도 이런 사람에겐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22장 2절도 참 좋은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지만 이 세상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다 이렇게 섞여 산단 말이에요. 근데 주께서는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시니라. 예, 재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 뭐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또 뭐 예, 이 기복신앙 뭐 순복음 뭐 등등에서 이런데 명성 뭐 특별 새벽 기도 다니는 이런 사람들 다 돈 많이 벌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니인이 책을 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지위를 얻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모두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그 다음에 이방인, 그 다음에 유대인 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만든 창조물이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고, 특별히 내가 부자라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가난하다 그래서 정망할 것도 없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일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의 올바름 속에서 걷는 가난한 자는 부유하지만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보다 나으니라. 이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은 사악한 도덕성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이 영감, 감동을 받아서 의롭지만 가난한 사람, 이 사람하고 이 악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어느 면에서 극단적인 그런 비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냐. 가난해도 자기의 올바름과 의로움 속에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귀중히 여기시는 거다. 이것도 우리의 생활 윤리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많은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고 돈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에이브라함 링컨 이야기 뭐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들으시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좋은 대통령이 됐겠어요? 안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됐을 거예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것이 그가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 주신 그런 기회였다는 거, 이런 것들도 인생의 아이러니로 이렇게 다 작용을 하는 거다. 이런 것들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장 11절에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나 명철이 있는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부자가 되면 나는 지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굽신거리고 돈 달라고 그러고 친구해 달라고 그러고 사달라고 그러고 자꾸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마음속에 교만이 싹 드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안다. 여기 이제 그는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부자를, 저 사람이 부자인데 저게 진짜 정말로 올바른 부자인가 가난 잘못하는 그런 부자인가를 살펴서 안다고 지금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에 가서 보시면 시편 기자가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중심과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을 좀 들여다보시고 정말 내가 가지고 하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거를 판단하시고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한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움이에요. 돈에 대한 태도가 이제 또 나오는데, 돈이 자동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거나 기분 좋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아까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으면 대부분의 경우 자만심, 교만, 인색함, 불만족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기 성경을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다윗이 부자였어요. 솔로몬이 부자였어요. 요셉도 하면서 부자였어요. 그 부자였는데 그 부가 그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자는 괜찮아요. 근데 성경에는 부자가 많이 나와요. 그 많은 부자들이 그 부의 노예가 돼갖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부인하고 그리고 지옥 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열왕기상 열왕기 하를 읽어보시면 거기 왕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왕들 가운데 그 왕이라는 게 뭐 모든 거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그 퍼센티지를 가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그럼 과연 부, 재물, 명예, 부귀, 영화 이런 게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지 아니면 마귀에게로 이끌어서 파멸로 이끄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냥 통계적으로도 알 수가 있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걸 보여준다는 걸 기억하면 좋습니다. 18장 23절 가서 보니까 가난한 자는 간청하는 말을 사용하나 부자는 거칠게 대답한다. 돈이 많으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교만하게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이런 데 가서 목사의 자격을 가서 보면 잘 대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나와요. 잘 대접한다.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자기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 이름을 쭉 이렇게 적습니다.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인간의 특성상 돈이 많고 학식이 많고 그렇죠? 명예가 많고 한지 뭔가 이렇게 많아서 부자가 되면 그러면 반드시 교만한 사람이 될 확률이 매우 크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명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들을 다스리고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된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0년 지나서 희년이 되면 다시 이제 돌아오지만 없으면 어떻게 갖다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악행이 발생을 한다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27장 7절 배부른 혼은 벌집도 싫어하나 굶주린 혼에게는 쓴 것도 모두 단이라. 많은 사람들이 아유 부자가 되면 인생이 얼마나 즐거울까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여행도 가고 뭐 다 비행기둥이나 비즈니스 클래스 1등급 다 타고 다니고 온 세상 다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잠언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무 많이 모든 것을 갖게 될 때는 그러면 그 매력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 이렇게 할 때 비행기 요만한 1등, 요만한 3등석 이거 타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해갖고 옛날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제가 한 100만 마일 이렇게 넘어서 이제 이렇게 타고 다녔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타고 다닌다고 비행기 자리가 나오면은 비즈니스석으로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날은 엄청 기분이 좋은 거예요. 돈도 하나도 안 냈는데 가서 비즈니스석 해서 가면 거기 그 사람들 따로 들어가는 라운지가 있어서 거기서 먹을 것도 주고 뭐도 하고 제 막내딸이 저하고 같이 다니는 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아빠랑 같이 타면 어떤 날은 둘 다 비즈니스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해주면은 거기 원하는 라운지도 가죠. 가서 큰 거에 가서 앉죠. 뭐 보는 텔레비전 화면도 좋죠. 뭐 이러고 이러고서 편안하게 이제 하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거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자. 여러분 가난할 때는 그거 비즈니스 한 번만 타면 여러분 여기 제주도 가는 건 별거 아니지만 미국 가려면 14시간씩 가야 되니까 요만한 데 이렇게 갇혀 있다가 이만한 데 가서 그냥 쫙 누워 있으면은 진짜 엄청 좋죠.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열 번 해서 20번, 100번 맨날 그러고 다니면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배부른 호는 벌집도 싫어한다. 여러분, 이게 로얄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얄젤리. 고대 유대시대에는 제일 단 게 벌꿀. 벌꿀하고 로얄젤리가 제일 맛있는 음식이에요. 딴 게 어디가 있어요, 단 게. 지금처럼 단 게 없잖아요. 슈가가 없으니까. 그런데 배가 부르면 벌집, 로얄젤리도 다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다 지겨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 그렇죠? 나무뿌리도 다 단 게 달게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가 다 보릿고개 넘어오고, 그리고 이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고픔은 어떤 걸 줘요, 우리에게? 감사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먹고 살 수 있고 오늘 하루 연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는 그게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28장 20절 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칠 것이나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부자하지 아니하리라. 이 대장동 사건이니 뭐 해갖고 그냥 신속하게 돈을 벌려고 수천억 다 가져다가 지금 해서 이제 곧 이제 심판을 받겠죠.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있고 지금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가난이 자기에게 닥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다 누가 관련됐어요? 대법관들이 관련됐잖아요. 55 클럽 해갖고 대법관들이 재판거래하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졌잖아요. 왜 그래요? 급히 돈을 벌려고 50억을 준다고 하는데 대법관이 뭐 그냥 눈이 다 이렇게 권순이 이런 친구들 눈이 다 이렇게 가려갖고 그래서 그런 악한 짓을 했잖아요. 그렇게 된 게 지금 여기 성경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복을 받는 길은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자기 걸 벗어나서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럼 반드시 부작용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50억 클럭 다 잡아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일이 곧 생긴다고 봐요. 자, 거기 가서 보니까 여기 22절에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다. 악한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재물을 얻는 데만 눈이 혈안이 돼갖고 그 노력이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악이 되는 이런 케이스를 가리켜서 악한 눈을 가졌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함을 팔아버리면 대법관이 50억 받고 정직함을 팔아버리면 그럼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고 이 내면의 가난은 물질적인 풍요로 이어진다. 내면이 가난해서 영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사람이 되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도 오늘 처음 이제 알게 된 건데 우리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로빈슨 크루소 그 이야기 이제 읽었잖아요. 그렇죠? 로빈슨 크루소. 자, 가서 찾아보니까 이게 1719년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300년이 된 그런 책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 모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맥스 앤더스가 뭐라고 썼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원래 이 소설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비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이 된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의도적이면서도 강력하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 방법에 대해서 저자가 다니엘 디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느낀 거를 그 안에 이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크루소는 외딴 섬에 이제 고립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그 섬에서 이제 난 탈출할 수 없구나 이런 걸 알게 됐고 영원토록 이 섬에서 못 나갈 거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섬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섬을 빠져나갈 방법도 없고 지나가는 이런 배도 없고 이 절박하고 이제 소망 없는 이런 상황을 로빈슨 크루소가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밝은 면을 더 많이 보고 어두운 면은 덜 보는 방법. 여러분, 섬에 고립이 됐는데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원하는 것보다는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내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은밀한 위로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불평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편안하게 즐길 수 없는 자들,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만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기 때문에 많은 걸 다 받고도 왜 이걸 나한테 안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만 가지고 자꾸 불만, 불평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모든 불평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게 로빈슨 크루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짧은 버전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우느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약성경에 이제 넘어오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이 죽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록을 했어요. 6장 3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며, 오늘 잠언이 이야기한 재물에 대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리 이런 거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야 된다. 교회에 오면 부자가 된다 그러고 돈 번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비뚤어진 그런 언쟁이라 그러는, 그거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네, 사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5절 가서 보면 이번에 우리 킹잼 성경 마제스티판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이제 영어로 이제 가서 보면은 gain is godli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dliness, 하나님처럼 되는 것, God이 붙어 있잖아요. 그걸 옛날 성경에는 경건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돼서 옛날식으로 이러면 진리가 없어 경건함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뜻이 통하지 않잖아요. 경건함이 이득이다 이러면 뜻이 전혀 통하지 않잖아요.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뚤어진 사람들의 언행이 얼마나, 킹제임스 성경이 아름다운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성경에 의해서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이번에 대장동 50억 클럽 이런 애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번에 대법관들 중에 많은 사람 50억 클럽 다 이제 찔러 뚫려갖고 결국은 징역 가는 그런 일이 곧 생길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그 일이 생겨야 이 나라가 제대로 선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이냐,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삶에 적용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좋은 거라 몇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옛날에는 존 록펠러라고 한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는 록펠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석유 이런 거 개발해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가장 이게 돈이 많은 이게 인기 있는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인데, 그가 죽은 뒤에 어떤 사람이 그의 재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록펠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기고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회계사가 말했어요. 그는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남겼습니다. 근데 가지고 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걸 다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록펠러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수백만 달러를 벌었지만 그 돈은 내게서 행복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면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생각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부부끼리 또 아이들끼리 어디 놀러도 가야 되고 뭐 여행도 좀 있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울려져서 그래서 이게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너무 부자가 돼서 하루 종일 사인만 하면 도대체 뭘 하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세계 강철 왕이라고 하는 앤드류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백만장자들은 거의 웃지 않습니다. 백만장자들은 거의 웃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왕이라고 한 헨리 포드가 뭐라고 이제 말을 했냐. 나는 이거 돈 많이 벌어갖고 포드 회사 사장 된 것보다 기계 수리공 시절에 더 행복했다. 너무 돈이 많고 너무 이렇게 해서 일이 많고 자기가 없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재용 씨 한번 보세요. 이재용 씨 없으면 일이 되나. 그러면 예, 일에 파묻혀서 영원히 그거 하다가 죽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렇죠?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 아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럼 그걸 다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요 근래 우리가 신문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뉴스를 보죠. 복권에 당첨이 됐다. 복권에 당첨이 엄청난 규모의 복권 뭐 수십억 달러 뭐 이렇게 복권에 당첨이 된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없잖아요. 다 마약하고 뭐 자살하고 다 그래.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삶을 망치지. 돈이 그렇게 많아져서 일이 잘 됐다고 하는 그런 사람 거의 없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주님 섬기고 주변인 사람들 대접하고 아이들 제대로 키우고 국가를 이렇게 세우고, 그렇죠,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행복이다. 이거를 솔로몬이 잠언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